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는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출애굽 제40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약 38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을 다녀온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압평했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완전히 부안해동해가지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신명기 1장이 38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의 과거였다면,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신명기 2장과 3장은 출애굽한 2세대 그들의 가까운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나긴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38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진군하면서 모압 평야에 도착하기까지가 오늘 모세가 설교하는 이 모압 평야에 도착하기까지의 일정들, 행군과 전쟁을 다루는 본문이 신명기 2장 그리고 3장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38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1세대가 다 죽고 드디어 이제 2세대만 남았을 때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제 행군을 하는데 신명기 2장 3장은요, 크게 7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에돔과 다투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2장 9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모압과 다투지 말아라. 그 다음에 16절부터 23절에 보면 암몬과 다투지 말아라. 그 다음에 24절부터 37절에 보면 헤스본과 싸워서 점령해라.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11절 보면 바산과 싸워서 바산을 점령해라. 그 다음에 12절부터 22절을 보면 요단 동편, 그러니까 그 헤스본과 바산을 점령한 다음에 그 요단 동편을 나누는, 분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단락에서 23절부터 29절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장부터 3장은 광야에서 세월을 보낸 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동편을 향해서 진군하면서 마주쳐야 됐던 그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단락이에요. 먼저 에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암몬이 나옵니다. 그렇게 세 개의 나라가 지나간 다음에 헤스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5개의 나라가 나오는데, 그런데 처음 세 개의 나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들은 걔네들한테 겁주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 요단 동편으로 쭉 올라,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길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만나는데 그들하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나오는 헤스본과 바산에 대해서는 싸워라, 점령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처음 세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했느냐? 왜 그랬냐면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줬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19절에 보면 내가 또 롯 자손에게 암몬을 기업으로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 각각 그 땅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준 그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지나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누구죠?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입니다. 이삭의 첫째 아들, 맏아들. 근데 그가 세일산에 정착해서 에돔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쭉 내려왔어요. 그게 에돔이고요. 그 다음에 모압은,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되냐면 누구의 자손이죠? 모압과 암몬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입니다. 롯이 그 딸들과 어찌어찌 해가지고 모압이 태어나고 베남미가 태어나는데 그 모압은 모압 족속의 모압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되고 베남미는 암몬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어디냐면 롯이고 아브라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 올라가는데 마주칠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싸우지 말고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 땅들을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연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계속해서 다투고요. 이를테면 에돔 같은 경우 예언서 중에 오바댜라고 있습니다. 오바댜. 거기는 무슨 내용만 있냐면 에돔의 심판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에돔이 남유다가 망할 때 아주 옆에서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고 조롱을 하고 심지어 그 유다에서 빠져나온 어디론가 피난을 도망을 가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지금 유다를 치러 온 바벨론에게 심지어 넘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군대와 함께 유다를 약탈하는 짓을 했던 것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보로 보면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인데 유다는 에돔과 혹은 모압과 암몬과 친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원수처럼 살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 땅은 한 뼘도 너희에게 안 줄 거다.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고 암몬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트랜스 요르단, 요단강 동편에 두 나라가 있는데 바로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세 나라에 대해서는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그 땅에 한 뼘도 너희에게 안 줄 거다 했던 하나님이 이제 헤스본을 만나고 바산을 만나면 싸워라, 점령해라, 이제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 출애굽 2세대가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친 다음에 그 트랜스 요르단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지금 모세로부터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모압 평야에까지 이제 와 있고 거기에 텐트를 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신명기를 설명하고 있는 지금 바로 그런 때입니다. 2장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2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세 지역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른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도 되신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동시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도 그들의 땅을 주셨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셨는지, 또 어떻게 그들이 그 땅을 얻게 되었고 그 땅에서 지금까지 내려왔는지 역사는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처럼 이미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도 땅을 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계시더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비단 이스라엘만 다스리시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에돔에게도 그리고 모압에게도 암몬에게도 땅을 주시고 그들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비단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의 하나님도 되시더라. 그러니까 역사와 세상의 나라들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에돔에게는 세일산을 주셨고 모압에게는 아르라는 고을을 주셨고 암몬에게는 라빠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오늘 성경이 표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애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해를 선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춰주시고 그 비를 선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땅을 주시고 왕을 세우시고 또 그 역사를 폐하기도 하시고 그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나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속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도 땅을 주시고 다른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좁히고 좁혀왔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만의 하나님으로 좁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 유한한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계시라 그러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머리가 터져서 안 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포용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부만을 보여주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만을 보여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럼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다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에게 다 알려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신학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 꼭 이러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주 작은 소견과 작은 경험과 작은 신학에 가두어 버리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재단해 버리는 거, 그거를 가리켜서 성경은 계속해서 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세요? 내가 하나님은 여기만 계셔야 되는 분인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규격화시키고 자기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거, 성경은 계속해서 그거를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서에 나오는 가장 악한 주인공은 누구냐면 심판의 선고를 받은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그 니느웨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간 요나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제일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실 니느웨는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는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제국, 잔인한 사람들이 모였던 그렇게 악명 높은 제국이었습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를 잡으면 한쪽 팔을 잘라버리고 두 다리를 잘라버리고 한쪽 손만 남겨둬요. 한쪽 팔만. 그리고 가가지고 그 한쪽 팔 악수하면서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수르 군대였습니다. 또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포로를 잡으면요 통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죽을 벗겨가지고 마치 뭐죠 옷을 넣는 것처럼, 빨래한 옷을 넣는 것처럼 성벽에 그 포로들의 가죽을 다 널어 넣는 사람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던 사람들이 아수르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면 진짜 심판의 1번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아수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수르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멸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멸망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이 돌이키면 용서해 주실 마음을 갖고 자기를 보낸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하나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그런 악한 자들을 용서하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저 이방 나라 그것도 그 악명 높기로 소문난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그런 자들을 용서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을 벗어나고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려고 하실 때 그거를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였어요. 요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것들 용서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합니다. 요나가 자기만의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그 박스를 넘어가셔서 일하시려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경계를 넘어가셔서 용서하시고 일하시려고 하니까 그거를 그 하나님의 멱살을 붙들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끝까지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분노와 화를 풀지 않았던 요나의 모습이 요나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박스 안에 갇히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또 요나서가 보여줘. 우리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한계에 결코 갇힐 수 없는 분,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 다른 모든 세상 나라 가운데서도 그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나라에게 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 지금 우리 성도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직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역사까지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크신 하나님, 에돔에게도 모압에게도 암몬에게도 땅을 주신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 온 민족과 방언과 나라들의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의 경험 속에 가둬두지 말고 너희의 한계 속에 너희의 신학 속에 가둬두지 말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유한한 너희가 다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한하지 말고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지 그 측량할 수 없는 다스리심과 측량할 수 없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의 고백대로 하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뭔가 좀 안다고, 내가 뭔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뭔가 좀 되었다고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그분 앞에, 온 세상을 다스리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크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세상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도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땅을 주시고 그 모든 각 나라의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남겨두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명기 2장과 3장에는 다섯 나라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나라가 에돔이었고, 두 번째가 모압이었고, 세 번째가 암몬이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네 번째가 있고 다섯 번째, 네 번째 헤스본이 있고 다섯 번째 바산이 나오는데 여기는 너희가 싸워서 이겨라. 그럼 하나님이 왜 처음에 세 나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건드리지 말아라, 남겨둬라 그러셨을까? 너희가 싸우지 말아라, 겁도 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사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요, 착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가까운 시기에 모압을 봐도요, 모압의 왕 그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모압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발람의 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그게 바알부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죽습니다. 헤스본과 바산이 악했다면 에돔도 악하고 모압도 악하고 암몬도 악한 상대예요. 그러니까 헤스본과 바산을 그 멸하시고 죽이셨으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도 멸하시고 죽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차라리 없애버렸으면 좋은 민족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두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없어졌으면 하는 그 나라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런 족속들을 없애시지 않고 놔두라고 하세요. 멸망시키시는 것도 나쁜 옵션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 옵션을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굳이 그들을 살려두라고 하십니다. 내가 땅을 줬으니까 너는 건들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 나중에 보면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나라입니다. 차라리 지금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남겨두세요. 거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다만 없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야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남겨두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남겨두라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이런 에돔과 모압과 암몬들이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은 내게 안 일어났으면 하는 거예요. 사고도 없었으면 좋겠고, 나를 가로막는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누구도 없어졌으면 좋겠고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것들을 없애시지 않더라고요.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그것들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신자의, 아무리 신자의 인생이라고 해도 없애시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없앨 생각을 안 하고 계셔요. 그대로 놔두십니다. 허용하시고 허락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허용하시고 남겨두시고 그렇게 하실까? 근데 그 이유는 우리 생각에는 없어져야 될 바로 그것들, 내 삶 속에 끼어들지 말았으면 하는 바로 그것들, 내 삶 속에 없었으면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신자의 삶에, 성도의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굳이 없애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골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프장은 뭐가 있죠? 골프장. 골프장에 가면 뭐가 깔려 있어요? 잔디. 녹색의 잔디가 확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프장에 가면 없었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그 모래가 가득한 벙커가 있죠, 벙커. 또 때로는 물이나 물이 가득한 연못, 워터 해저드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저 골프공을 치는데도 방해가 되고,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골프장에 곳곳에 그 뭐죠? 그 워터 해저드도 있고, 벙커들도 있고, 하여튼 많이 여기저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친 공이 그 벙커로 들어가고, 또 벌타를 받고, 또 꼭 친 공이 어디로 들어가면 워터 해저드로 들어가요. 아니, 이런 걸 해놔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골프장의 진가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초록색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초록색만 있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하얀색의 모래가 깔려있는 곳이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고, 또 거기에 또 물이 담겨져 있는 연못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그냥 녹색만 깔려있는 잔디밭과는 다르게 골프장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바로 그 벙커나 워터 해저드 때문에 골프장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됩니다. 우리가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좀 더 높은 관점에서 보면, 하늘 위에서 보면 그게 좋아요. 뿐만 아니라 골퍼들의 이 워터 해저드나 벙커는 골퍼들의 실력을 완전히 향상시켜줍니다. 그거 피해서 그 뭐죠? 깃대에 꼽혀져 있는데 거기에 공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서 거기에 떨어지지 않게 정확하게 샷을 날릴 수 있는 실력을 쌓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골프공이 그곳에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다 보면 골퍼의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골퍼는 벙커를 피해야 되고 워터 해저드를 피해야 되고, 그래서 정확한 샷을 날리고 정확하게 어프로치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그것들 때문에 내 타수가 줄어들고요, 그것들 때문에 골퍼의 실력이 올라갑니다. 결국 없었으면 좋겠다는 벙커나 그 연못 물 웅덩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골프장은 더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골퍼들의 실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넓은 안목과 높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 생각에는, 신자의 생각에, 우리 인생의 생각에 없었으면 좋은 것들이 그것이 아름다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귀중한 요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에이,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아니,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실력을 쌓아가면 그것들이 있어도 상관없이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쳐 가야 하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얘네들 빨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는 것들, 그런데 있어도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들을 넘어설 실력을 기르면 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실력을 기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방해거리가 되고 장애물이 되어도 넘어서고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기르면 아무리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을 방해하고 힘들게 해도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력을 키워가는데 이것들이 요긴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마치 벙커가, 마치 워터 해저드들이 골퍼에게 실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이 없었으면 하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신자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그들의 영적인 실력을 기르고 믿음을 기르고 그들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데 온전히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입장에서 우리 신자들의 삶에, 우리 성도의 삶에 없었으면 좋게 보이는 것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환경들, 내 삶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들, 어떤 사람, 내 삶을 자꾸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문제들,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높여가시는 것,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쌓아가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대로 삼고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걸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들이 있어도 이제는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없었으면 좋겠는 그것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로 그것들을 거쳐가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영적인 실력을 쌓아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요 하나님이 굳이 없애지 않으십니다.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고, 저 인간이 안 보였으면 좋겠고,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들을 그대로 놔두셨던 것처럼 오늘 또 신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순종의 실력을 길러가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앞에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때문에 여러분 낙담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그것이 내 삶을, 내 영적인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내 영적인 믿음의 순종의 실력을 더 높여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더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없애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저것들을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아무 어떤 것이 나를 방해할지라도 가로막고 설지라도 영적인 실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